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게 폈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 위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날이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때 어떤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 때 있었던 두 가지 어떤 행사, 헌수식,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살았던 그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건, 또 하나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던, 즉 예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 등이라,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죠. 그 사건 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생수가 될 수 있는가? 정말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것을 그 두 사건 가운데, 두 이야기 가운데 그 한 사건을 집어넣어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다,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돌 던질 자신이 있었던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어요. 그 죄 앞에 있었던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예, 위대한 말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삶,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제목을 제가 평화가 필요한 세상,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평화를 맛보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람이 행복할 때가 보면 결혼할 때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 결혼식. 헤어지기 싫어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사는데, 근데 가정의 평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의 평화는 다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한 분의 절대적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한 분의 헌신과 어떻게 보면 희생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양보도 해야 되고 또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키우면서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아이들이 있는 건 예쁜데 함께 늘 행복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들게 공부했어요.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그럼 평화롭게 직장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는 순간 경쟁 사회입니다. 일거리를 잡았어요. 비즈니스를 해요. 그런데 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세계는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합니다. 평화와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근데 평화를 위한 전쟁, 뭐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해방 전쟁, 예, 전쟁을 써서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평화 유지군이라는 부대가 있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군대가 아니면 총칼이 아니면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 이 세상의 절대적인 아주 한계, 그러니까 인간들의 연약함 또한 악함, 이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정말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는가? 어디서 평화를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도 보면 잘 놀다가도 싸우다, 또 울다, 웃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요. 교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평화하고 싶은데 평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부분을 보면서 평화에 대해서 이성이 좀 알았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도 알았지만 제사도 있었지만 평화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보면 19장을 보면요, 앞부분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아주 너무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삭개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죠.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삭개오, 지역은 여리고 사람이었고요. 직업은 뭐예요? 직업과 신분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때 어떻게 보면 관료였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친일파, 아주 못된 친일파,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부류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부자지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을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눈치를 왜못 채겠어요?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출세는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과 출세와 돈 버는 것과 내 마음의 평화를 바꿔치기 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돈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로웠고요, 곤고했고요, 마음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다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분이라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속으로 나가게 해요. 군중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 있는 데까지 와서 예수님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죠? 어른이, 세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유명했던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행동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같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길에서 보시겠어요? 우리 그러지 못해요. 안 보고 말지 그거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네 친구하겠다. 내가 네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모셔야지, 이런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았죠. 처음으로 인정 받았죠. 그것도 유명한 예수님한테. 즐겁게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또한 권력으로 나쁜 짓 해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훌륭한 장면이죠. 삭개오는 이제 돈이 아닌 평화를 얻고자 했어요. 돈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력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너무 잘 아는 순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가 그 마음속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평화 모르는 사람들, 평화 안에 참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참 평안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돈만 알고 평화를 몰랐던 사람들, 그들에게 참 평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다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19장 11절로 넘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 여기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 무슨 개념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신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정치적으로 바뀔 거야. 사회적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꿔놓는 세상 가운데 나 또한 출세할 거야. 이런 또 다른 신분 상승을 노렸던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잘 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삭개오의 마음들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성공하면 돼. 나 출세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한날한날 성실하게 살지 못해요. 그냥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매일 꿈만 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 내용이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열 문화 비유예요. 한 문화가 약 3개월치 임금이에요. 그럼 그걸 주님께서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뭐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문화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지 못했어요.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건, 뭐, 그런데 그냥 성실하지 않다, 충성스럽지 않다, 이 이야기를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인식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끌어다 내어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겁니다. 평화는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할 때 오는 것이고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참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충성스럽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 근데 평화롭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신대요. 그때까지 우리 인생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구원의 관계에, 충성과 헌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모르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면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사람들, 그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세요. 바로 또 다른 삭개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19장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삭개오, 그 다음에 문화 비유, 그러면서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그 큰 줄거리 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연결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새끼는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귀는 평민이 타는 거였어요. 왕이 타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다 말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평화를 위한 겸손한 왕,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속도를 맞추시고 그러면서 참 평화를 나누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죠. 즉 겸손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겸손이 평화의 핵심 같아요. 겸손하면 평화하죠. 교만하면 평화가 깨지죠. 우리 모두 이렇게 겸손하면 평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평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훨씬 빨리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더 빨리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마음 속에 평화를 잃지 않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모습으로 평화의 왕을 그냥 선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면서 성에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게 통곡하시고 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세요. 이것은 미래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평화에 관해서 몰라서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더니 세상에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43절에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5절에서 4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멸망받을 성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멸망받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전에도 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으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돈놀이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의 장이 아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나누어야 될 자리에 권력으로 인한 악한 물질로 인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세워져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리세를 받고 자리를 내주고 권력에 아첨하고 자리세를 내고 장사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강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권력이고 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돈벌이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망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가 평화를 얻은 것으로 시작해서 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전은 평화와는 이미 상관없는 탐욕의 장이 되었고 제자들조차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접수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세상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와 나머지 이야기가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평화를 몰랐던 세상. 그 사람들에게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19장에 평화를 안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평화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삭개오처럼 순전하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거기서 평화의 첫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나오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체면 차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삭개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정말 어린애처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해요. 사람들도 생각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고 혼자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똑똑한 척하는 것이 평화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좀 평화를 맛보고 사세요. 평화를 알고 살지 말고요. 맛보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평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를 좀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평화가 없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평화를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매일 힘들잖아요. 매일 무겁잖아요. 왜요? 애들처럼 순수하지 못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삭개오 같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예. 네, 여러분 계속 그럼 불편한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은 모든 걸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정말 평화가 뭔지를 맛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네 친구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네 친구 아니어도 내가 네 친구 하겠다.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회개해서 평화 얻은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말 마음이 자유로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또 나머지 절반 같아요. 그럼 정말 자유한 거죠.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평화에 대해서 몰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저 우리 좀 나누라고 어떤 분들한테 어떤 영화를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워룸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카카오톡으로 돌려서 보는 것 같은데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참 좋은 영화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졌더니 삶이 바뀌는, 자기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평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평화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직한 용기도 되살아날 수 있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전함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참 평화를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